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의 첫 부분까지 살피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북방왕의 종국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볼 것이거든요. 당연히 생명이 승리합니다. 이 동방에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북방왕은 종말을 구하게 되거든요. 10장에서 계시하신 역사의 배후의 영적 투쟁, 즉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간의 투쟁이 그렇게 끝날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하시기 원하시면은 박진영 목사님께 626, 374, 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626, 497, 8199번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목사님, 금년 첫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다니엘서를 자세히 강론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51번째 일요일이고 다음 일요일이면 끝나는데요.
아니요, 금년은 53번 일요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아직 강론한 시간이 두번더 있군요. 그래도 금년이 다 갔는데 남은 부분을 금년에 다 마칠 수 있을는지요?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3번 강론할 날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장 39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11장은 45절로 끝이 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떤 예언입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북방왕으로 표상된 세력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몰락하게 되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사건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거든요. 먼저 이 40절로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네,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이제 북방왕의 몰락 시기가 이제 왔거든요. 이
드디어
예언상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말씀부터 마지막 때부터 그 후에 전개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은요, 에트켓스라는 말인데, 8장 10절, 11장 35절, 40절, 12장 4절, 9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나는 때를, 끝나고 난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1260년이 끝날 무렵, 즉, 1798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했으니까요. 사실 이 기간이 1798년부터지만은 마태 2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한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1798년이 아니고 1776년부터가 마지막 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의 독립으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제공되었기 때문에요. 그 예언된 마지막 때가 1776년부터, 다시 말하면 피난처가 예비된 때부터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이때쯤 남방왕이 일어나서 북방왕을 찌를 것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지는 우리가 12장 9절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예.
아, 그러니까 애청자들께서는 그 말씀할 때를 기다리시고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목사님, 여기서 남방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프톨레미 왕조의 외국은 아니죠?
예.
북방왕이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다니엘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예언적 역사적 진행에 따라 그 예언의 성취의 역사적 진행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서로 얘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나 근본 성질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즉 하나님의 복음 사업, 구원의 사업을 방해하는 정신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40절의 남방왕은 누구인가요? 이 왕은 북방왕을 찔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1장 14절 이후에 북방왕은 제국 로마와 그 권세를 계승한 교권 로마가 예언적으로 그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은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이미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 남방왕은 마지막 때, 즉 1776년 후에 교권 로마를 찌르는 세력을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그 세력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혁명기의 프랑스가 그 남방왕의 세력입니다.
예. 예. 혁명기의 프랑스가 어떻게 남방왕의 자리를 차지하죠?
예, 이 프랑스 혁명은요,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의미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혁명의 직접적인 동기는 재정 문제였지만은요, 그것은 결국 중세 봉건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 되었거든요.
예.
아, 여기에 이 기록에 보면은요, 예, 기독교 문사, 기독교 대백과 사전 15권 1033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8세기 말이 되어가면서 프랑스의 국가 조직의 핵심은 핵심을 산산히 분수했던 격렬한 폭동은 일차적으로 중세의 봉건주의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봉건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파괴의 요소가 교회에도 미쳤다. 이로 볼 때 종교 전반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단계는 쉽게 도래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혁명기에 프랑스가 북방왕을 찌르는 남방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혁명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수습이 되고요. 그는 유럽을 통일하는데 이 교권 로마, 교황권이 장애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부하 장군 이 베르티에를 보내어서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감옥에 넣음으로 아주 정통으로 북방왕을 찔렀습니다.
예.
그때가 바로 1798년이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북방왕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계시록 13장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에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이 여기 따른다는 말이에요.
네.
예. 여기 언급된 병거, 마병, 배, 회리바람 등은요, 이 북방왕으로 상징된 교권 로마의 세력을 예언적 상징으로 표현한 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교권 로마의 세력이 확장되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교권 로마가 일시 위축되었지만은 프랑스 혁명 세력이 쇠퇴하게 되자 교권 로마는 오히려 그 자기 세력을 부흥시켰습니다. 정말 물이 넘침같이 온 세상에 그 세력을 넓혔어요. 이 사실은 20세기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다 체험적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혁명 세력에 의해서 북방왕을 찌르는 일을 했던 프랑스는 오히려 교권 로마의 교세가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물이 넘침같이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 그렇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예언이군요.
예. 예.
복음 전파와 구원의 진행이라는 관점으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아, 그냥 이 말씀을 읽어서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얻는 일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복음의 역사적 발전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의 활동을 대조하여 예언을 보니까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41절의 영화로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에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은 다니엘서의 이제 8장 9절과 11장 16절에도 언급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유대 땅을 실제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네.
유대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불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므로 본절에서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 대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거든요.
네.
백성의 땅이. 예, 그것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미 지역적 의미를 잃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옛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부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영화로운 땅이 될 수가 없죠.
네. 성경에 민족적 역사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6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사도행전 4장 26절로 28절. 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또 로마 2장 28절 29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예,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행함으로 이방인과 동등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특별히 그 사도행전 4장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바울은 이 사실을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반영을 한 것이 로마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육신적 혈통적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참 유대인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참 이스라엘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네.
이들은 1260년이 지나서 마지막 때에 형성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교회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네.
이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이름이 현실 믿음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중에 특히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 다음 말씀들은 이 사상을 아주 계시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했거든요.
네.
예,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예, 또 에스겔 20장 20절까지 읽으시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소느라.
예, 이 성경의 계시는 분명하지 않아요.
예.
이제는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그 나라가 더 이상 영화로운 땅도 아닙니다.
예.
영적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역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그들의 땅을 침입하는 것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된 표, 곧 영화로운 나라의 백성된 표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제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에스겔 20장 20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계시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사상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은 제7일 안식일 대신에 다른 날을 신자들의 표로, 신자들이 지켜야 할 예배하는 표로 만들어서 거룩한 안식일을 침해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
예,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관련된 사건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예.
예, 짐승의 표 이야기는 아마도 나중에 혹시 내년에 예, 계시록을 강론할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뭐 그 이야기는 나누지는 못하겠네요.
예.
예.
아, 말씀을 들으니까 표상적으로 예언한 사실을 실제로 적용하여 풀이할 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언뜻 보기에는 견강부회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예언적 시기와 함께 생각하면 그 해석이 합당합니다.
예, 아멘.
아, 그 다음 구절도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은데요.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미 읽은 말씀인데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한 말씀이잖아요.
예.
정말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합작해서 짐승의 표를 주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붉은 용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은 땅이라고 표현된 곳에서 건국되는 국가와 바다라고 표상된 즉, 옛 제국 로마에서 올라온 교권 로마가 예배하는 것을 두고 국법으로 경배하는 나라를 강제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예, 그때 많은 나라가 폐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예, 그럴 때에는 오직 진리를 바르게 찾아 그 진리를 따르는 존귀한 자, 곧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들만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아마 이 문제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북방왕으로 표상된 세력은 교권 로마인데
예.
그 권세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예.
오직 존귀한 자로 표상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권세를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그 세력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 앞에 이 말씀드린 사건을 42절과 43절이 이제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41절에 존귀한 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1절에 그 손, 그 벗어나는 그 손 말입니다.
예.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42절, 43절을 읽고 얘기를 하죠.
예, 다니엘서 11장 42, 43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이 애굽은 남방왕으로 표현되어 온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40절에서는 반교권 로마의 세력이잖아요.
예.
예, 그것은 민족주의 사상 또 반종교적 사상의 세력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예.
그러나 이 42절, 43절의 때에는 그러한 세력들이 다 교권 로마에게 굴복 흡수될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네.
리비아와 구스도 애굽과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난 리비아 사건 때 뭐 무슨 혁명이라고 그랬죠? 뭐 자스민 혁명?
네.
지난 리비아 사건 때 이 예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예언을 국제 정치적 상황에 맞추려고 하면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이해가는 원리를 따라서 역사적 사건과 잘 조화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교권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예언입니다. 금, 은, 보물을 그가 차지하는 것은 교권 로마가 부를 축적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제 목사님 마지막 구절이 남았네요.
예.
아, 이 말씀을 설명하면 다니엘 11장은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것이 되는데요.
예.
동북에서 오는 소문과 그 소문이 북방왕을 번민케 한다는 것,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이 44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그는 북방왕이거든요.
예.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님 재림의 기별입니다.
예.
에스겔 43장 1,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예. 그리고 시편 48편 2절에는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거든요.
예.
예,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님 재림의 기별이 강하게 전파되고 곧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소식은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이 환하여지는 천사의 기별, 곧 성령의 늦은비 역사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강력한 예수 재림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하는 경고고 북방왕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입니다. 이때 이 교권 로마를 비롯한 그에게 연합된 세력은 분노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할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진멸코자 하는 노력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공격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네.
이사야 5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회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핍박하려고 하는 것들이 힘을 못 쓸 것이라는 예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예언되었는데요. 45절에 마지막 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예, 이 말씀은 12장 1절과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예, 그의 끝은 12장 1절에 나오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남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실상이죠.
예,
예수의 재림으로 북방왕의 종말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궁전을 베풀고 거하려고 하는데요.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가리킨다고 계시록 17장 5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은 남은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다는 사단의 세력이 즐겨 거하는 근거입니다. 마침내 북방왕 교권 로마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그의 배경으로 업고 설 것이라는 예언이거든요. 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인데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 2절에는 이 인마전 자 14만 4천인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은 바다와 대조되는 세력을 뜻한단 말입니다.
예.
예. 이들은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교권 로마가 거짓 진리로 세상을 지배할 때도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을 베푼다는 말씀은 북방왕으로 표상된 이 교권 로마와 그와 연합한 세력이 지구의 전 민족을 배경으로 그들을 지휘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을 진멸하려는 시도를 묘사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의 내용을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대군 미가엘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의 권세와 존재는 끝날 것이고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예.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이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이 북방왕 그 교권 로마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짓과 허위를 피란처로 삼고 예. 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던 이 세력이,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세력이 불법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 동북에서 소문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잘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우주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세상의 전쟁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이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예언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요.
네.
그 주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사업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극심한 노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분명하게 계시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환경과 처지를 따라 무상하게 변장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그 사실을 세밀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네.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예,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흔히 생각하는 대로 사단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악하고 나쁘게 만든다는 상식은 아주 기만당하기 좋은 위험한 상식입니다. 이 악의 세력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모습으로 위장도, 모습으로도 위장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위장하고 나타나는 그 사단의 세력에 우리는 홀딱 속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할 때는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한 능력과 도덕성을 아주 좋게 발휘하고 있죠.
네.
그래야 이제 몽땅 속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이 특히 예언을 확실히 이해함으로 이 모든 속임수를 간파하고 진리의 정로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은 다니엘서 11장에서 악의 세력의 변장을 심판에서 폭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북방왕 시리아, 남방왕 애굽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 세력은 오면서 북방왕은 교권 로마로 바뀌고 남방왕은 이슬람 세력으로 바뀌고 북방왕은 교권 로마로 계속되지만은 남방왕은 혁명기에 프랑스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미혹하게 이끌어 가는데 이러한 변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니엘 11장은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주셔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폭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무장하게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예언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아멘. 네. 아, 정말 감사하고 또 분명하고 확신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이제 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12장 1절은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두 시간에 12장을 다 맞춰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기도로 마치시죠.
예.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 아멘.
우리가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올바르게 싸우고 파손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